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는 유사한 특징을 사역 초창기에 발견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영적 성장 그래프를 그리자면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업앤 다운, 폭이 굉장히 그 곡선이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간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컨대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다가 순식간에 처음 가졌던 믿음의 결단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원상태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금방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큼 빨리 식어져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옆에서 돕는 사역자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답답해서 잠이 안올 때도 많았습니다. 믿었던 청년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기대했던 청년들이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해서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방을 빠져나간다든지 조금 더 심한 잠수를 탈 때는 카톡 아이디도 없어지는 경우. 제 사역 초창기 때는 싸이월드가 유행했거든요.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폐쇄한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찾아서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 그런데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런 업앤 다운, 큰 편차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사이클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특수한 일도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지 이 업앤다운의 횟수가 적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좁을 뿐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진폭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요요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닥을 치는 느낌. 영적 요요 현상을 경험할 때 저와 같이 옆에서 돕는 사역자들도 놀라지만 본인들이 더 놀랍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수련회 때나 또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다짐을 했는데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책상에서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해서 연습장에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요. 볼펜으로 그린 다음에 볼펜 끝으로 막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여정을 거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4.3.1 예배 때 다루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용서를 해줍니다. 한 번 용서도 어렵지만 두 번째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 사울의 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살려줍니다. 아, 역시 다윗이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지 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긴 했는데 저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26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한 번 더 뉘우치고 나보다 네가 낫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윗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야. 저 사람은 상습범이야. 언제 또 조변 섞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칼 들고 나를 잡으러 올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온 영토 내에서는 내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리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가기로 합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금 약 9년 정도 계속됩니다. 9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6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600명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입니다. 처음 다윗과 합류했던 400명에서 200명이 늘어서 600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 600명이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실제로 한 2,000명 정도, 최소 2,000명 정도 숫자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식솔들은 늘어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쫓아오면 이제 기동력이 약해지니까 아이들도 생기고 여자들도 늘어났으니까 피하기가, 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뭐 자기 자신 건사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따라왔던 600명과 그 식솔들, 그 가족들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 나의 이 신념 때문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리더로서 얼마나 고충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감행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수색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다윗을 잡으러 오려다가 아,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구나. 그 소식을 듣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또 다윗은 이 블레셋 망명에 성공을 해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5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절에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선물로 줍니다.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끝나요. 시글락에서 얼마 동안 삽니까? 7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이제 성에 사는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고생 끝. 현실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혹시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기스 왕이 예전에 다윗이 처음으로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찾아갔던 왕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받아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때 아기스 왕과 지금 아기스는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이 아기스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왕의 어떤 직책의 이름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에게 군사들이 생겼어요. 600명. 아기스 왕이 딱 보고 이 사람과 잘 화친을 하면 공공의 적인 사울 왕을 이길 수 있겠구나 계산이 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협상만 잘하면 600명을 아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이나 그때나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것이죠. 아기스 왕도.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성을 하나 주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다윗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행동했던 그 다윗이 기도했다는 장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4절 5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모압 땅, 그것도 그 안에 안전한 요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 있지 마.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와.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인간이 만든 요새가 아니라 광야에 있어야 돼. 거기에서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야 돼. 그리고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초창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중에 하나인 시글락 성으로 들어갑니다. 안전해 보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뻔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안 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은 겁니다.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10여 년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왕의 도시에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당신의 왕이라고 굴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헌신적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불순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민낯입니다. 어떤 때는 놀라우리만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업!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운! 오르막길을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눈 딱 감고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쉽게 결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살려놓고 보니, 믿음으로 결단해놓고 보니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한창 기대했던 그 600명의 그리고 수천 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망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볼 때 리더로서의 고민과 번뇌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현실과의 타협을 택했을 때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좀 편한 생활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타협하면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다윗의 이중생활 시작됩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리고 사울 시대에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과 싸우는 것 괜찮습니다. 정당합니다. 이 땅을 구절에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기스가 묻습니다. 10절. 너희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 다윗이 이르되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싸웁니다. 내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싸워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절.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는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도 살려두었다면 그 사람들 중에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서 밀고 할까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겠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영영 내 부하가 될 것이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거짓말을 일삼고,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기치면서. 다윗의 이중생활. 이 이중생활은요, 늘 불안한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들키면 안 되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 생활은 하지 않지만 불안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친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 다윗처럼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다.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 번도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 때로는 다윗의 1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있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한 한 사람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속사회 가운데서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아기스 왕의 통치와 같은 이 모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현실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반복되는 업앤다운,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치달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운, 다운, 아래로 내려갈 때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타협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놀라야 합니까? 내리막길을 걸을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를 때 놀라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과 실수를 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놀랐다. 네가 그 놀란다는 사실에 나는 더 놀랍다. 너 원래 그래. 나는 언제 놀라냐 하면 네가 계속 바닥을 치다가 가끔씩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주님께 가끔씩 순종하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막 하루에 막 10분이나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우리는 언제 놀라야 합니까? 이 극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그래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래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순식간에 변합니까? 신분은 변합니다. 신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삶과 행동과 생각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실망이야. 나 너 선택했는데 후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게 없는데 그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16개월의 다윗의 이 시글락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입니다. 이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잘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어? 너 이 정도구나. 내가 널 왕으로 삼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현실과 타협했던 그 1년 4개월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왕 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정말 없구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참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낙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셔도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다윗의 선택 때문에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28장 1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 나 따라가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너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큰일 났어요. 사울을 향해서 칼과 창을 곧 찌르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싸워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중생활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한 장 넘기셔서 2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다른 나라 왕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아기스 왕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예전에 우리와 싸워서 이겼던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설득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부하로 들어왔어. 아무리 설득해도 이 설득이 먹혀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배신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과 같이 싸우면 전쟁 안 할래요 라고 블레셋의 연합군 장군들이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 그래. 다윗 너무 미안해.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너 데리고 가는 거 오케이 하지 않아. 좀 돌아가줘. 미안해 하니까 다윗이 아, 진짜 열심히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위기를 모면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찌그러져 있는 그 부족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안으시고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중생활 가운데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형편없고 예전의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신 아들과 딸, 주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막 주님 제 손 놓지 마세요. 이렇게 막 잡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잡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다가 주님 탁 놓쳐버리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될 거라 착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 팔목을 잡아요. 팔목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팔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도 그런 관점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조원 가운데 팀원 가운데 블레셋을 향해서 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변절자, 저런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또 한 명의 다윗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군선교를 갔다 왔어요. 강원도 양구에 최전방에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군선교를 갔는데요. 우리 군인들이 교회도 못 가고 최전방이니까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많이 갔는데 자매들이 이제 군선교 군에도 안 가봤죠. 물론 처음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 딱 갔는데 문화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을 이제 가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부대장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에 이제 앞에서 막고 기다려주고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충격을 먹고 들어왔대요. 화장실 앞에 문구가 있대요. 문구.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앞에서 특송을 했는데요. 군인들 모아놓고. 전인권 형제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를 불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복음성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앞에서 같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매들의 상기된 표정 보십니까? 낯선 환경. 그런데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고 하는데 장병들이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제 요 순서 마치고 가서 이제 3355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햄버거 주고 펩시콜라 주고. 여러분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에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아십니까? 네, 사진 네, 걷어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잃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4.3.2.1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좀 더 선교 지향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면서 술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 옛날 주일학교 때 경험, 그 옛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군선교 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합시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힘겨워서 아파하는 것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주뜻 이루며 살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